NUA 세계뉴스입니다. 루마니아 대통령은 7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펼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들에게 지난 몇 주간 누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체계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했다면서 요하니스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자신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루마니아 최고 국방위원회에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루마니아가 2017년에 체결했던 계약을 통해 인도받은 패트리엇 포대 가운데 현재 한 개 포대만을 운용 중이며 우크라이나의 제공을 검토하게 될 포대는 또 다른 패트리엇 포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 등 방공체계의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앞서 백악관에서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루마니아 내 미군 주둔을 유지해준 점과 흑해 지역을 포함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쪽 측면 안보에 헌신해준 데 대해 요하니스 대통령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들이 각국의 국내 총생산 중 최소 2%를 방위비에 지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러시아의 무분별한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 장악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 제거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연설에서 어젯밤 나는 전신에 가게 승인을 얻어 라파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파 내 4개의 하마스 대대 제거를 포함해 하마스의 남은 군사력 파괴에 있어서 라파 검문소의 점령은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인질 석방은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인질들의 귀환에 필요 조건임을 입증했다면서 이 같은 작전은 인질 귀환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가 6일 제안했던 휴전 협상안은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하마스의 이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라파에 대한 지상 작전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한편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계속될 경우 휴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라파 지상전을 우려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송을 중단했다고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지난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의 라파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선적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는 라파 전면 침공을 피하고 휴전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미 정부의 압박이 이루어져 온 가운데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회담에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작전과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는 전략적 실수, 정치적 재앙, 그리고 인도주의적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라파 일대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피해 내려온 100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몰려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두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시급한 안보 지원 요청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대통령 인출 권한에 근거한 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과 6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관련 정보를 우메로우 장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메로우 장관은 전쟁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 정보를 오스틴 장관에게 제공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한의 기념 우표와 기념 주화에도 여러 번 등장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음악가 루트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이 합창입니다. 그리고 지난 7일이 합창 초연 200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날 세계 곳곳에서는 베토벤의 합창이 연주됐습니다.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 56살로 사망한 베토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다죠. 20대부터 약해진 청력이 그가 사망하기 10여 년 전에 완전히 소실돼서 음악가에게 치명적인 청각장애인으로 살다 갔습니다. 또 간질환을 앓은 데다가 위장도 안 좋았다고 하죠. 이 학계에서는요, 음악가인 베토벤의 이 청력이 상실된 원인을 궁금해했는데요. 그런데 산호세 주립대학교의 아이라 브릴리언트 베토벤 연구센터가 그 원인을 임상화학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요, 연구의 결정적인 근거는 베토벤이 생전에 직접 잘라서 지인의 아내에게 주었다는 머리카락입니다. 연구팀이 경매와 박물관 등에서 온 머리카락을 분석했더니 베토벤 머리카락의 납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거의 100배 높게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납에 중독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200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베토벤의 납 중독 섭취 경로로 포도주가 가장 설득력이 높습니다. 이 베토벤이 생전에요, 하루에 포도주를 거의 한 병씩 마셨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 포도주의 단맛을 위해서 아세트산 납을 넣었다고 합니다. 또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높은 함량의 비소까지 나왔고 수온도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천재 음악가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자신이 듣지 못하는 것을 슬퍼했고요. 수치스럽고 끔찍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도 그가 청력을 잃었을 때 완성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 진행의 장량입니다.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밀키트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와 역사,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이곳 워싱턴 DC 지금 5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9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3도에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북한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분포,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합니다. 평양 아침 최저는 10에서 최고 기온 23도로 예상되고 개성 기온 분포는 9에서 20도로 예상합니다. 신의주는 12도에서 22도, 중강 10도에서 24도, 함흥 10도에서 27도, 원산은 12도에서 25도, 청진 8도에서 22도, 해산 5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 날씨는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겠는데요. 동해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는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 오후에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에 보내려던 폭탄의 선적을 중단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휴전 협상이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항소 법원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부르던 노래를 금지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 중이던 호주 헬기에 플레이어를 발사한 사건을 놓고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은을 먼저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갈 예정이었던 미국산 폭탄의 선적이 중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 또 영국 BBC 방송 등 몇몇 언론은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이스라엘로 보낼 폭탄 수천 개의 선적을 중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조처가 지난달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260억 달러 규모의 이스라엘 안보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한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한 이유가 뭔가요?
네,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번 결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갈 곳이 없이 대피하고 있는 라파에서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900kg 폭탄의 최종 용도와 가자지구 안의 다른 곳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밀집된 도시 환경에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보내는 이 강력한 폭탄이 라파 공격에 쓰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고려했단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이번 조처가 약 150만 명이 이집트 국경 인근 캠프에 모여 있는 이 라파를 겨냥한 공세에 대한 이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이스라엘 지도부에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분쟁이 시작되고 나서요, 미국이 이스라엘행 무기 선적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이 가자지구 안에서 전투가 시작된 뒤로는 이 알려진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간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고 이 가자지구 안에 많은 곳이 폐허가 됐고요. 또 3만 4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어도 미국은 폭탄과 미사일 수만 발을 계속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이번에 선적을 중단한 폭탄 수량은 얼마나 되나요?
네, 900kg 폭탄이 1,800발, 그리고 226kg 폭탄이 1,700발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그 밖에 또 이 정밀 유도 폭탄이죠. 합동 직격탄, 이 제이담 6,500발도 나중에 보낼 예정이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휴전을 성사하기 위한 협상 재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집트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 7일 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이 휴전회담에 참여한 다섯 당사자가 이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회의가 8일 오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앞서서 이집트 소식통이 언급했다는 다섯 당사자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그리고 카타르를 말합니다.
네, 지난 6일에요 하마스가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었지만 이스라엘은 또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또 7일 양측의 휴전에 합의하라고 다시 촉구했네요.
그렇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조정관은 이 카이로에서 재개될 협상이 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힐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대표단을 포함해서 모두 협상 테이블로 오고 있다면서 남아있는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믿는다고 커비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중재국들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에 이 3단계 휴전안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죠.
네. 3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 인질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맞교환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항목에서 이견 차이가 심한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항목이 휴전의 성격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휴전이 끝나면 군사작전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마스 측은 휴전이 전투를 완전하게 중단하는 뜻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 휴전 안에 들어있는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문구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온이라는 그 말의 속뜻이 뭘까요?
네, B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 휴전안 초안에 2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으로의 복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이건 군사 및 적대적 작전의 영구 중단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전한 초안은 이 지속 가능한 평온을 전투를 완전하게 중단한다는 뜻으로 정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측은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AP통신은 하마스가 휴전 2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이 발효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하게 철수해야 모든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홍콩 법원이 반정부 시위대가 부르던 노래를 금지했다고요?
네, 홍콩 항소법원이 8일 반정부 시위대의 노래를 금지해달라는 홍콩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홍콩 이 고등법원은 이 해당 노래 금지가 무고한 제3지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항소법원, 2심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진 겁니다.
네, 항소법원이 금지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제목이 홍콩의 영광을이라는 노래인데요. 지난 2019년에 진행된 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널리 불리면서 알려졌습니다.
네.
이후에 이 노래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상징하는 노래가 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몇몇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서 또 홍콩 당국을 격분시켰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행사에서는 이 중국 국가 대신에 이 노래가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이 홍콩이 중국의 반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없고요. 대신에 이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사용합니다.
네. 그럼 홍콩 항소법원이 하급법원 결정을 뒤집고 이 노래를 금지한 이유 알아보죠?
네. 제레미 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작곡가가 노래를 이 무기로 만들려고 의도했고 또 그렇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노래는 2019년 이래 이 홍콩을 괴롭히는 폭력 시위를 부추기는 원동력으로 쓰였고 이 노래는 특정 사회 부분에서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로 홍콩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 노래를 뭐 일절 들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이 노래를 방송하거나 연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거기에 인터넷 기반 플랫폼에서도 이 노래를 재생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들을 수 없다는 얘기 있는가요?
맞습니다. AFP통신은 벌써 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몇몇 계정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체죠. 구글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홍콩 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법원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법원 모독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97년에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뒤에 홍콩 안에서 노래가 금지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과거에 이 노래 때문에 체포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AP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서 이 공공장소에서 이 노래를 연주한 사람들을 이 당국이 이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 같은 죄목으로 체포한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중국 정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근데 판결이 나온 뒤에 중국 외교부 논평이 나왔는데요.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 노래를 사용해 분열을 선동하고 국가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이 홍콩 당국이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과 호주 사이에 마찰이 불거졌네요.
네, 지난 주말이죠. 4일에 한반도 서해, 그러니까 중국 용어는 황해 인근 국제 공역에서 중국 전투기가 호주 해군 소속의 호바트 구축함에서 발진한 시호크 헬기 쪽으로 이 대공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이 플레어를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이 상대방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호주 해군이 당시 유엔 안보리 대북 감시 제재 그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요.
네, 호주가 인도태평양 평화와 핵 비확산을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을 펼쳐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영내에 이 함정이나 항공기 등을 파견해 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6일 정명에서 당시 호주군이 정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에 이 중국 공군의 J-10 전투기가 시호크 헬기의 약 300m 전방에서 플레어를 투하했다면서 이건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다친 사람이나 기체 파손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시호크가 이 플레어를 피했다면서 시호크와 승무원들이 위험에 빠지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고 기체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시호크가 이 플레어에 그대로 맞았으면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호주하고 중국군이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12일에 11월에도 이 동중국해에서 양국 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가 이 중국 해군 함정이 수중 음파 탐지기를 사용해서 이 호주군 소속 잠수부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네.
또 지난 2022년이었죠. 또 중국 해군 함정이 호주 북부 수역 근처에서 호주 군용기에 레이저 광선을 쏴서 또 호주가 항의하는 등의 이 양국 간의 종종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호주 정부의 이번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6일 호주 방송과의 회견에서 호주는 중국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을 했고 호주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측 설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주 군인들이 국제 영공에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앨버니 총리가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입장도 들어보죠.
네, 호주가 도발적으로 행동했고 여기에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주군 헬기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이 중국 영공 가까이에 비행했기 때문에 이 호주 측의 이 경고와 주요 환기 목적에서 이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중국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고 또 전문적이고 안전한 조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하고 호주가 한동안 꽤 관계가 좋지 않았죠?
네, 원래 이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두 나라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호주 정부가 이 안보상 이유로 이 자국 내의 5G 통신 사업에 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하면서 이 관계가 많이 틀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 처음 보고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가 이 코로나 기원에 관한 국제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그러자 중국은 이 호주산 석탄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등으로 대응해서 양국 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좀 개선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지난해 5월에 노동당 정권이 출범하면서 양국 관계의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와인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호주 총리로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앨버니지 총리가 중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음 달에 또 리창 중국 총리가 호주에 갈 예정인데요. 앨버니지 총리는 이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호주 측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로 살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연설에서 반유대주의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모기업을 둔 스마트폰 앱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는 법에 반발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연기됐네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엘린 캐넌 판사는 7일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재판 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 재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네, 판사가 재판을 연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캐넌 판사는 5페이지 분량의 명령서에서 기밀문서를 취급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계류 중인 다양한 사전 재판 신청을 완전하고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 법원의 의무에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나 보나요?
맞습니다. 캐넌 판사는 재판 전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 측 모두 재판 일정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스미스 특검 측은 따라서 재판을 7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캐넌 판사가 새로운 재판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관련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시작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퇴임 후 연방법에 따라 이 정부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납하지 않고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리조트의 자택으로 가져갔고 또 이후 정부의 반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7개인데요.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요.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방해 관련 혐의가 6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외에 형사 기소된 건이 더 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포함해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 외에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관련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다른 두 가지 형사 기소 내용은 뭔가요?
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 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첫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또 나머지 한 건은 어떤 건가요?
네,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이 재판은 현재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 씨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7일에도 심리가 열렸는데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예, 데니얼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데니얼스 씨는 배심원들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침묵을 지킨 대가로 13만 달러를 받은 것에 대해 아주 노골적이고 거침없는 태도로 증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성추문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으로 당사자를 통해서 공개된 거네요.
맞습니다. 데니얼스 씨는 증언에서 지난 2006년 미서부 네바다주 레이크타호 인근에서 열린 골프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했으며 이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스 씨는 또 그날 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진행하는 유명 TV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것을 제의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나온 거죠?
맞습니다. 피고인 속에 앉아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데니얼스 씨의 증언에 뭐 고개를 저어 보이거나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욕설하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 후 공개된 법정 속기록에 따르면 이 재판에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재판장 속 옆으로 불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 등의 이제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네.
어천 판사는 변호인에게 당신의 의뢰인,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 화가 난 것은 이해하지만 소리가 나게 욕설을 하고 눈에 보이게 고개를 흔드는 건 모욕적인 행동이라며 이는 증인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배심원들도 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대니얼스 씨 증언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니얼스 씨 증언이 선정적이라며 캐넌 판사에게 심리 무효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캐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만 증언 중 일부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대니얼스 씨 증언은 뭐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자, 8일 수요일 하루는 휴정하고요. 9일에 대니얼스 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심리 후 뉴욕 검찰 측은 대니얼스 씨에게 할 질문이 더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4개인데요. 각 혐의에 대해 최대 4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지만 그래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한 재판을 최대한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만약 재판 전에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했나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맹렬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증오심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hatred continues to lie deep in the hearts of too many people in the world.
네, 바이든 대통령은요, 나치 독일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된 홀로코스트에 대해 우리는 사람들이 진실을 모를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학에는 반유대주의, 증오심 표현, 어떤 종류의 폭력 위협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리적인 공격과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하마스의 선제 공격도 문제 삼았다고 하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홀로코스트 이후 75년이 지난 지금 불과 7개월 반 전에 하마스가 테러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이스라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하마스이고 계속 인질극을 벌이는 것도 하마스라며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유대인 인질 석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유대인들의 두려움과 상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안보와 독립된 유대 국가로서의 존재 권리에 대한 저의 헌신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나머지 인질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인질이 귀환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유대인들을 위한 행사가 전날인 6일에도 있었다고요?
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 더그 M. 호프 씨가 6일 백악관에서 유대인 대학생들을 만나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역시 유대인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분석이 있나요?
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젊은 세대의 중요한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고 이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또 최근 대학가의 시위가 젊은 유권자들에 의존해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전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젊은 세대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공화당은 최근 대학가 시위가 반유대주의에 의해서 주도됐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선거본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미국 유대인들은 민주당이 본격적인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친테러 정당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며 이것이 점점 더 많은 미국 유대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대인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10명 중 3명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공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대요.
네. 뭐 다만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네. AP통신은 FBI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반유대인 증오범죄 사건이 36% 증가했고 흑인들과 동성애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오 사건을 감시하는 미국 유대인 조직인 SCN은 오는 올해 3월까지 최소한 504명을 법집행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손전화 앱이죠. 틱톡. 젊은 층에 특히 인기가 있는 소셜미디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렇습니다. 틱톡은 7일 자사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의회가 발의한 틱톡 금지법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틱톡 금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해당 법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예, 미국의 새 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죠. 또 대통령에게 90일간 매각 시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시한은 최장 1년이 되는 겁니다. 자, 미 의회는 해당 내용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에 대한 대외 안보 지원안의 연계에 통과시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의회가 왜 이런 법을 마련하게 된 건지 알아보죠.
예, 미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김으로써 안보 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틱톡 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 의회는 단일 특정 플랫폼을 영구적이고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는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만약에 틱톡이 이 법이 제시한 시한까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틱톡 측은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강제로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라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또 소송이 진행되면 법 시행은 또 늦춰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이를 둘러싼 법정 싸움도 이어졌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몬태나주는 지난해 주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시행이 일시 정지된 상황입니다.
네, 미국 정부, 틱톡 측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연방법무부는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하원에서 틱톡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새 법은 틱톡과 같은 앱에 대한 바이트댄스의 소유권으로 발생하는 국가 안보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제 바이트댄스는 매각 절차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20세기로 접어든 1907년에 다시 금융공황이 발생하자 미국 연방의회는 중앙은행 설립에 착수해 1913년 연방준비제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준은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금융기관들을 규제하기 시작함으로써 이후 미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변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4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연준은행들은 미국 민간은행들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유럽으로 무역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촉진했고 이는 간접적으로 전쟁 비용 마련에 도움을 줬습니다. 대공황으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라 연준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합니다. 1933년과 35년에 은행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설치됐고 연준 안의 힘의 균형이 12개 연준은행에서 연준 이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제정된 고용법은 최대 고용 추구를 연준이 수행할 책임 가운데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1951년, 당시 해리 트루먼 행정부와 연준은 금리 인상 문제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격화하자 결국 재무부 연준 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준은 이를 통해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물가는 낮고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내내 유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정부 적자가 폭증했습니다. 그러자 1979년 8월에 취임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를 잡았습니다.
Today it's my pleasure to welcome Alan Greenspan back to official service to his country. I say official service because even in private life.
1987년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연준의 수장이 됐습니다. 그린스펀 의장 체제 아래 있던 1990년대는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평화 시대에 있어 가장 긴 경제 확장기로 특징 지어집니다. 2007년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2008년에 들어 특별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연준은 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확장해 금융시장에 대대적으로 돈을 공급했습니다. 또 2007년 가을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고 2008년 말까지 금리가 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연준은 가구와 기업 그리고 공동체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처와 프로그램들을 동원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준비제도의 변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사회 단면을 여러 방면에서 바꿔놨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늘어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집에서 요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집밥 경제, 그중에서도 특히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미국의 식생활 변화.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현대사회에 전례 없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창 심각할 때는 도시 전체가 폐쇄되고 이동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 요식업이 대표적입니다. 당시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식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게 여겨진 것이 없었죠. 사람들이 식당에 가지 못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집에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식사 장소가 식당에서 집으로 변한 겁니다. 3년여 동안 이어진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일주일에 집에서 5번 이상 요리를 해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10명 중 약 3명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는데 팬데믹 이후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 바뀐 분위기에 더해서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 역시도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추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인들 집에서 요리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미국인들이 요리하는데 얼마나 쓰는지 보기 전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해먹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뭔지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음식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구운 빵 사이에 소고기나 닭고기 그리고 여러 채소와 함께 소스 등을 넣어서 먹는 고기 겹빵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해먹는 또 다른 음식은 메쉬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으깬 감자입니다. 감자튀김과 그릴드 치즈도 빠지지 않는 음식인데요. 그릴드 치즈는 빵 사이에 치즈를 넣고 구워낸 음식입니다. 그럼 미국인들은 식재료를 사는데 얼마나 쓸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한번 식료품점에 들릴 때 쓰는 평균 비용은 약 155달러라고 하는데요. 한 달에 평균 8번 정도 이 식료품점에서 장을 본다고 하니까 한 달에 1240달러가 드네요. 집 요리의 동반자, 밀키트. 집에서 요리한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산업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밀에 묶음을 뜻하는 키트를 합친 것으로 식사 묶음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미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헬로프레쉬의 설명 들어볼까요?
Seasonal and delivered straight to your door. You can choose from 20 different meal options.
음식 재료가 집으로 바로 배달되는 서비스라는 건데요. 20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고 메뉴마다 딱 필요한 재료가 정량이 준비돼서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자, 한국 음식을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돼지고기 볶음을 해 먹는다고 해 볼게요. 어떤 식재료가 필요하죠? 돼지고기와 양파, 대파, 설탕, 고춧가루, 그리고 다진 마늘, 간장 등의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리를 하려면 마트에 가서 각각 필요한 식재료를 사와서 요리해야 하는 건데요. 밀키트 서비스는 한 메뉴를 주문하면 이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함께 조리법까지 담아서 집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은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산업은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크게 성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에서 밀키트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해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 성장한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6% 성장했습니다. 밀키트 직접 시켜볼까요? 앞서 언급한 헬로프레쉬를 비롯해서 홈셰프, 에브리플레이트, 블루 에이프런 등 미국에는 많은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한 곳인 헬로프레쉬에서 주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이 헬로프레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요. 메뉴 계획을 선택합니다.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메뉴인지 아니면 채소 위주의 메뉴인지 혹은 이 조리 시간이 짧고 쉽게 조리 가능한 메뉴인지 등 그 6개 항목을 정할 수 있게 해뒀네요. 식사할 인원을 선택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받아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4인 가족이 일주일에 2번 받아보는 것으로 선택하니까 약 90달러가 나오네요. 고기와 채소가 같이 들어간 항목을 선택하니까 주별로 가능한 메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치킨, 소세지, 파스타도 보이고요. 치즈버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로는 마늘버터 소스에 볶은 새우 파스타와 호박, 토마토, 피자 등이 보이네요. 저는 첫 배달로 치즈버거와 새우 파스타를 선택했는데요. 주문하면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자,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자, 큰 상자가 배달됐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박스 안에는 메뉴별로 봉투가 나뉘어서 재료가 담겨있네요. 먼저 치즈버거입니다. 양파와 감자, 빵, 고기,
그리고 마요네즈와 케첩 등의 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봉투도 볼까요? 자, 다른 봉투에는 스파게티 면과 새우, 그리고 레몬과 마늘, 파마산 치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조리법도 들어있네요.
조리법에는 조리 순서대로 방법과 사진도 같이 첨부되어 있어서 따라하기 쉽게 제작도 있습니다. 밀키트에서 빠지지 않는 한식. 미국 대도시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VOA가 있는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도 한인들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데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들어서 한식 전문 밀키트도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 한식 전문 밀키트 업체 중 한 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한식 메뉴가 바뀌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반찬이 준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차돌 육개장과 차돌박이 배추 전골, 또 마포 돼지갈비와 함께 치킨 데리야끼, 고등어 조림, 크림 파스타, 김치전과 무생채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8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비용은 $145입니다.
또 다른 한식 전문 밀키트 홈페이지도 들려볼까요? 이 업체는 한번 주문하면 여러 메뉴를 한꺼번에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메뉴를 받아볼 수 있네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삼겹살 볶음이 $17 하고요. 궁중떡볶이는 $18입니다. 떡만둣국은 $19, 그리고 닭볶음탕은 $17 하네요. 한식 전문 밀키트 사업을 하는 맥스 씨는 이 한식 반찬 사업의 경우 서양식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냥 구워서 끝나는 거지만 한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닭갈비를 한다면 야채와 고기를 손질을 하고 다른 양념을 만들어서 재우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또 그걸 기름에 볶아서 하는 그런 순서가 너무 많죠. 서양식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밀키트라는 게 손님들이 조금은 식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장 보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최근 몇 년 사이 밀키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서 산업이 정체 국면을 맞았고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의 위기 요인 등이 더해져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시범적으로 시켜본 밀키트 있었죠? 제가 직접 요리해서 제 가족에게 대접했는데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함께 식사한 가족이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줬는데 그만하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집밥 경제, 특히 밀키트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행운을 빌어요. Good luck 이라는 표현 외에도 이 luck, 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eg라는 단어로 행운을 빕니다 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시작합니다.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나는 당신이 그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경쟁에서 상대방보다 앞서 있을 때 leg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잘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 부분이 가장 힘든 경기예요. 여기서 leg는 segment, 부분을 말합니다.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그러나 보스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Has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아마도 그러나 이 사업 계획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Cost an arm and a leg. 팔과 다리를 살 만큼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상관없어요. 행운을 빕니다.
The expression to break a leg. This may sound violent, but it is not.
To break a leg. 다리를 부러뜨려요. 듣기에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We often say this to wish people good luck.
이 말은 행운을 빌 때 쓰는 말입니다.
In the theater, you should never wish an actor good luck. That is considered to be unlucky.
무대에서는 배우에게 good luck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을 가져올 거라 간주됩니다.
They have strange customs.
그들은 이상한 관습을 갖고 있어요.
Instead, you should say to them, break a leg.
Good luck이란 말 대신 break a leg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But even if you are hardworking and gifted, you may also need something else to succeed on Broadway. Luck.
만약 당신이 재능 있고 열심히 해도 브로드웨이에서 성공하려면 행운도 필요합니다.
Maybe that is why theater people are so superstitious.
아마 그래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미신적일 겁니다.
They have customs or behaviors that many non-theater people may find strange.
그들의 관습이나 행동은 대다수 연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상하게 보입니다.
It may come from the theater, but you can say it to anyone who needs a little luck.
Break a leg. Break a leg라는 표현이 극장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행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You can tell a friend to break a leg before they give a speech at a wedding or a big presentation at work.
결혼식에서 연설 전인 친구에게나 회사에서 큰 프레젠테이션, 설명회를 앞둔 친구에게 break a leg, 행운을 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 번 더 오늘의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 you have a leg up on the competition.
I'm not sure. The last leg of this race is the hardest.
But the boss thinks your idea has legs.
Maybe. But this project will cost an arm and a leg.
Doesn't matter. Go break a leg.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경쟁에서 상대방보다 앞서 있을 때 leg up이라는 표현, has legs, 다리들을 가지고 있다,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cost an arm and a leg, 팔과 다리를 살 만큼 비싸다, break a leg, 행운을 빕니다. leg가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Only Human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Pretending you're shy, just come.